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여 부르셨고 어떤 경륜과 목적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셔서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확연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무조건적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부르신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다루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면 홍수 심판이나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던 그런 심판을 연상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심판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의미에서의 심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과 율례를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지각이 마비된 상태에 두셨습니다. 성급하게서 42장 18절 이하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맹인 혹은 못 듣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흑암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은 물리적 흑암이 아닌 영적인 흑암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육신의 눈이 멀거나 해가 져서 캄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은혜의 일들, 하나님께서 획기적으로 행하셨던 수많은 구속의 사건들, 또 자기 백성들을 다루신 심판과 징계 역사를 직접 보고 겪었으면서도 무관심한 눈과 또 그들 가운데 선포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완악함과 무감각함을 염두에 두고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영적인 욕구가 없어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패역이 이제 최저점을 찍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으로 끝이 납니다. 4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큰 심판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루심에도 불구하고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심판에서 궁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선포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시작이 되지만 본래는 그러나 이제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앞에 있는 상황과 역전되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앞에 있는 심판과는 다른 성격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지만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시면 너희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든지 결혼 배우자든지 등등 자신의 파트너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파혼도 합니다. 악한 부모들은 말 안 듣는 자녀들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염려를 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이나 되는 기간, 일제 치하 30한 5년 정도 지나는 이런 과정 안에서도 참 우리나라의 독립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묘연하다 이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 배가 되는 70년 동안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닌가,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요 여전히 신부로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얼굴을 돌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유기견이나 사람들한테 막 맞은 그런 개들이 있죠. 그 개들을 다루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갖다 대려고 하니까 그냥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물라 그래요. 그러기를 계속 하는데 10번, 20번 계속 등쪽을 자꾸 쓰다듬고 쓰다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수그러져요. 그러면서 목을 만져주고 빗으로 긁어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온순해지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조련사로부터 그런 친절한 다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1절과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혹독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앞으로 끝까지 그들을 그 위치에 두실 것이요 그들을 붙드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문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 따르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죠? 이사야 7장에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전선을 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매우 두려워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당장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이 이런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선뜻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10분 아니 100분 헤아리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강력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어 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각각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주권적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위험한 강을 건너고 불타오르는 불길을 걸을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선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매우 어미하고 날카로운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여기 43장 1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 왜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특별한 어떤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전혀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에서 공의로의 놀라운 전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떠났지만 자기를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결과가 빚어진 결과론에서 빚어진 내용이 바로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나타놓은 바대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빚어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애지중지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을 애지중지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떠나 있는 자신의 품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의 존재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신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음성이 온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등등 계속해서 여기저기 지금 사로잡혀가 있는 인생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 8절에 보면 다음에 보겠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다시 또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2장 18절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악하고 왕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가. 아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매서운 보응과 심판을 말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과 용서, 사랑과 복수가 대립되는 관계인가 아니면 상호 보완적 관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모순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심판과 용서, 사랑과 복수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도 마치 인생들이 화가 이렇게 차 있다가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말 툭툭 던지는 식으로 아니면 화를 그냥 폭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도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조금 뭐 누구 좀 이렇게 예뻐 보면 막 좋아라 그러고 조금 뭐 좀 수틀리면 그냥 뭐 꼴보기 싫어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타락한 정서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행위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한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품만 주는 게 용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반대편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둘 중 하나가 빠진 어떤 덕목은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사랑을 생각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공의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신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실 때 이미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균형있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잘 드러내셨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입니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무슨 말씀도 있죠? 그러나 벌을 하나님께서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악행을 3,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9편 8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용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심판을 배제한 용서, 용서 없는 심판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속성을 설명하실 때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속성을 역사 가운데 펼쳐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들을 다루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자신을 다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때로 매섭게 야단을 쳐도 부모의 속성과 부모의 성품을 제대로 안다면 화가 나가지고 때로 뭐 집 나가 그런데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자녀는 안 생기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대해주고 잘해줄 때 우리 부모님이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속성을 보여주시고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으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 아는 바대로 제사장나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죠? 그들을 연단시키셨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대로 그들을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내팽개친 것이나 그들을 이방 나라에 양도한 게 아닙니다. 줘버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너 자꾸 말 안 들면 저 엿장수한테 너 줘버린다? 이런 성마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에 자기 백성을 줘버리는 분이 아니시죠. 이런 사실은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두 창기가 각그 아들을 데리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죠. 일어나가지고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두 여자가 계속 다투게 되고 결국 이 건이 솔로몬에게 상소가 되어져서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이를 둘로 나눠서 자꾸 다투니까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나이의 엄마는 그러지 말고 저 여자한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엄마가 아이를 줄 때 아이를 그냥 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건 양도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에 자기 백성을 내어주셨는가? 그들에게 줘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끝까지 그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여 지책으로 행하신 아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일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적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상황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물과 불,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죠. 노아 홍수 때 그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계속해서 부패한 삶을 살았을 때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더 강조하기 위해서 2절을 보시면 물은 강으로, 불은 불꽃으로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강도가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순전한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의 온도가 훨씬 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물이 그들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홍수 심판 중에 살아남은 노아의 여덟 식구,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살아남은 롯과 롯의 딸들, 특별히 불물불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마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다 자신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청년부 안에서 많은 자매가 있을 때 당신이 내 파트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배우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자애로운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완료시제로 사용되어서 시종일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이미 알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침 받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 사랑의 결과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기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흔히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항상 은혜가 먼저 역사한다, 은혜가 먼저 항상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는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은혜 우선성, 이게 항상 감사한 거죠. 우리가 왜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합니까?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은혜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한 5년 됐나요? 제 매제도 목사인데 제 매제 집에 갔는데 딱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잠이 좀 들락말락 할 때 불 끌려면 어때요? 귀찮죠, 그죠? 예. 근데 제 매제가 하니까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와! 박수를 딱 치는데 불이 딱 꺼져요. 근데 적어도 어쨌든 소리를 내니까 불이 꺼졌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 우리 주인님이 상당히 노곤하구만. 꺼져야 되겠다. 탁 꺼지는. 이런 인공지능 전능이 있습니까? 어떻게, 박혜준 성님 있나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정도면 정말, 함께 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손쉬워 보이고, 오토매틱처럼 보이는 것도, 인간편에서 뭐가 입력이 되지 않는데, 자기가 알아서 막 해주는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사실은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어떻게 좀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향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참 은혜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충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3절에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신 자신의 칭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동여매 주신 거죠.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그냥 토해내치지 우리를 어떻게 감싸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동여매시고 끝까지 공동 운명체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소유가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물건인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가져와 버리면 내게 됩니까? 완전 도둑놈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사야 내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터부시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애굽이요, 여러분이 구스요, 여러분이 스바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과 스바와 구수로 삼으셨어요. 저는 좋으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이 말씀은 다른 민족들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백성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이나 노예를 살 때 지불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구속받아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범죄와 그 범죄에 따르는 형벌과 상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인질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부하들 서너 명 희생시켜가면서 인질을 잡았는데 돈도 안 받고 내어주는 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속량물 속전이 도대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실까요? 물론 잠언 21장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은유적인 말씀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처럼 다른 이방민족들을 속량물로 구원하시, 속량물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매우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백성들을 희생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통합적으로 이해되죠. 이 말씀만 보고 구속의 도리를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편 4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뭐라고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100조를 가져와가지고 제 아들의 목숨하고 바꾸려고 그러면 제가 바꿔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뭐 백조 아니라 천조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겠습니까?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요. 따라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필요성을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제가 오늘 오전의 시간에도 인용했죠.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희생된 자기 자녀를 둔 부모가 생존한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하잖아요. 물론 그 자녀가 이 학생이 살아나기까지 무슨 희생적인 어떤 뭐 일을 뭐 하지 않아도 어쨌든 간에 자녀가 죽임당하고 살아난 그 한 사람을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속전으로 지불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대신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 언약의 방식에 따라 다루기는 하였으나 봉해는 하였으나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아니하시는 그리하여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도록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찾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동서남북에 있는 자들 동쪽에게 가둬두지 말라 내어놓으라 명령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말하면 동서남북을 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동서남북을 말했습니까? 보편교회 성도들을 온 세상에서 다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약속했는데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실천하셨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심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불러 모으십니다. 전혀 복음에 대해서 문외 아니었고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정신 못 차리고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요? 사케오도 들어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들어가고 뭐 백부장 고넬료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여러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군가?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이런 신자를 가리켜 창조한 자라고 말하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속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회복 정도가 아닌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가변적 상태에 있어서 천사도 타락하고 아담도 타락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창조의 한계예요. 첫 번째 창조로 그냥 회귀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안에 타락한 역사를 또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의 회복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재창조 어둠에 비치시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래서 뭐 해를 달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16편에 그래서 찬송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전폭적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십니까?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로마서 8장 암송했고 이제 2장 암송하고 있는데 여기 잘 나타나고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또 산상본 5장 16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속받은 신자라고 하면 여론의 성품과 여론의 삶의 내용 안에 구속받은 신자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만 살펴봐도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물학적인 사람이긴 한데 저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내용은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친척한테 보여주셔서 이 사람은 신인류구나 우리와 같은 종의 사람이 아니구나 겉은 사람인데 종자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으므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부르신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본문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만 외우죠. 좋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의 혜택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외운다고 해서 이 말씀의 효력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영혼 안에 잘 새기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반응과 삶의 효능과 효력이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실에서 풍성히 드러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